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왕족이었고 그의 뒷배경이 되는 사촌형 우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발언하고 또 거침없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시아 왕이 죽게 되던 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사시나무 떨듯 엎드려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은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며 이사야의 말을 거룩하게 하고 이사야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쏟아 놓았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교인,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부류를 신령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신령하지 못한, 영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붙입니다. 신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부끄러운 집을 짓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집을 짓는 자, 뭔가 애매모호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늘 우리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신령한 자인가, 부끄러운 집을 짓는 자인가? 자, 그러면 그것을 한 방에 넣어두고 다르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앞장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들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라고 외치면서 교회는 입의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입의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를 붙여놓습니다. 부끄러운 집을 짓는 자가 신령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말씀이 선포되는 집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연륜으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어떤 일을 공로를 이루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붙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개혁은 새로운 것을 하자, 새로운 것을 찾아내자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 잃어버렸고 놓쳐버렸던 그 본질,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풍전등화와 같은 도무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불안하기만 했던 그 민족과 나라 앞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축복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사야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외치라라고 했습니다. 이 외치라가 구약 원문 히브리어에 참 재밌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콜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콜. 그런데 그 뜻이 참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콜 그렇습니까?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괜히 좀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우리 점심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할까? 그러면 콜. 커피 마시자는 겁니다. 자, 우리 점심 먹었으니까 우리 팥빙수 한 그릇 할까? 콜 하자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 선포를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은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제 삶을 던지겠습니다. 이것이 주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집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쳐주신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순간 혼돈과 공허와 기쁨의 한복판에 빛이 나타났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콜.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캄캄해서 미래를, 나의 자리를 알 수 없는 그 현실, 마른 뼈처럼 무능하고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 말씀은 오늘 지쳐있는 우리에게도, 뭔가 놔버릴 것 같고 포기해야 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겁니다. 첫째 말씀은요,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십니다. 왜 본질을 보아야 하는가? 그럴 때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괜찮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다 풀이라고요. 그 꽃 다 떨어진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거 다 마르고 그거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더럽다? 염세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중에 교회에 이러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를 인용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지만 다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썩지 않고 영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말씀이 썩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실 터인데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 책망한다라는 말은요,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지를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데 문제는 어떻게 깨닫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혼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책망받으십시오. 말씀으로 박살나십시오. 말씀으로 찔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선포된 말씀이 역사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죄가 보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볼 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부자가 죽어 음부에 갔습니다. 그 음부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보내주셔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나와 나처럼 이 음부에 와서 고통받지 않도록 제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사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를 찾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선지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은요,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그 충격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게 정상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의 죄를 묵인하는 논리를 만듭니다. 그러는 사이에 죄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죄는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관계에 속아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먹음직한지요. 그것이 얼마나 보암직한지요. 탐스럽게까지 합니다. 여기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 그렇게 정말 멋지게 보이는데, 아름답게 보이는데 어느 누가 여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속아 넘어갈 때, 그럴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끝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지금 앗수르의 그 무서운 공격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내 삶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요. 나를 보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겁니다. 심지어 너 자신을 보지 말고, 지금 너 생각을 보지 말고, 지금 너의 감정을 보지 말고, 너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를 보지 말고 나를 좀 보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 신앙은 시선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싸움, 그것이 내게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계십니다. 함께 교회에서 사역하고 함께 그렇게 울고 웃었는데 내 생명의 위기가 닥쳐오니까 교우들은 그 사람을 버리죠. 스데반 집사님을 욕했습니다. 그분을 위증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비추는데 성경이 비추는 카메라는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처럼 아름다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 상황 속에서 얼굴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답을 전해줍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달려오는 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살기 등등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본 것은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진 환경 속에서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부끄러운 집을 짓지 아니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즉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예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 예언자의 예언, 메시지요. 우리가 예언 그러면 우리의 상식이 금방 얘기해버립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장차 올 것. 예언자의 예언은요, 현실 없는 미래의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역시 현재가 없는 과거는 없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예언이란 앞으로 다가올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의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될 것인데 마른 뼈인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Nothing. 나는 nothing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nothing과 something과 everything을 주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가 다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갈등을 당하지만 때로 우리는 외로움을 당하지만 그 외로움 역시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것이고 나의 외로움이 나의 고통이 나의 아픔이 슬픔이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외로움을 벗어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깊은 혼돈과 매바름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 그 메시지를 듣고 콜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일어설게요. 예 하나님 나아갈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삶을요. 내 모든 것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냥 먹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를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품에 안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럼 됐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아껴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향하여서 울고 계시는데 어찌 그분의 성품을 바라볼 수 없겠습니까? 성품을 알지 못하면 성품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오해합니까?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아 유다를 아수르 가운데 놓으시겠어요? 그냥 죽게 놔두겠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을 그대로 버려두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지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말씀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다가 사랑방에서 삶을 나누다가 아침에 뜨는 해를 보다가 저녁에 석양을 보다가 찬양 가운데 메시지가 들리면 그 메시지를 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콜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콜하십니다. 힘을 내라. 콜하십시오. 하나님 일어서겠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콜하십시오. 조금 힘든데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각의 하나님의 콜 소리가 들리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주저함이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리액션,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 우리도 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반응이, 말씀에 대한 나의 리액션이 그것이 생명이며 그것이 승리일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곁에 있는데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이미 말씀이 내 소유인데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유하며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며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